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너의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 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되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고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7절서부터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57절과 58절 먼저 읽고 시작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는데 누가복음 1장 13절 하반부와 14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그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 사가랴에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가랴는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엘리사벳은 빈정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는 구절에서 확실하게 증거가 됩니다. 인간들은 믿지도 않고 빈정되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 영적으로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제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날이 꼭 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죠. 그 창세기서부터 저희가 이 현실을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있는 겁니다.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는데 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것이죠.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는데 이웃과 친족이 다 함께 모여 즐거워합니다. 59절에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8일째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주라고 구약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 율법에도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2장 3절 여기는 이제 율법인데 제 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8일째가 되어서 할례를 받으러 할례를 받으러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이렇게 짓고자 합니다. 근데 좀 저희가 구약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1장 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태어나자마자 이삭이라 이름하였고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기 창세기 21장 같이 보통 태어날 때 아이의 이름을 그 태어날 때 짓고 이제 8일째 할례를 받고 그 이름 짓는 것도 주로 그 할아버지 이름을 따라 짓고 하는데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여기 보니까 8일째 할례를 받는 그때의 이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름이 없어요. 8일째 이름을 짓고자 하는데 그리고 그 이름을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하던 그 방식입니다. 이름을 짓되 할아버지나 아버지 이름을 따라 하고 8일째 지금 이 할례를 받고 하는 이런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엘리사벳이 반대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0절과 61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저희가 가로되 너의 친족 중에 이 이름 즉 요한이라는 이름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게 지금 대대로 내려오는 그 하는 방식하고 지금 다르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이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복음을 쓴 누가가 그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따로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도 남편 스가랴를 통해 알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즉 천사를 만난 사건을 글로 써서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내려오는 율법 수준의 그 풍속, 그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순종한다는 겁니다, 지금. 모인 사람들이 그 엘리사벳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로되 너의 친족 중에 요한이라 이름한 사람이 없다. 근데 너는 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가랴를 이제 보고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가랴는 지금 벙어리가 됐습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는데 그 말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스가랴에게 묻는데 62절과 63절에 보면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쓰매 다 기역이더라. 스가랴에게 묻는데 형용하여 묻는다. 즉 손짓하여 몸짓하여 묻는다. 누가복음을 읽으면 사가랴의 그 불신앙의 심판이 벙어리가 되는 것인데 말을 듣지도 못한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벙어리가 된 것을 보고 듣지도 못하는 것으로 안 것인지 그래서 뭐 손짓 몸짓을 해서 말을 한 건지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서판을 달라. 왜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달라 해서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딱 써갖고 보여줍니다. 요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64절에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한다. 스가랴가 그 벙어리로 있는 동안 하나님께 많은 지금 회개를 한 것이 분명히 증거가 됩니다. 그 심판이 이제 거두어지고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버립니다. 그러자마자 이 스가랴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입에 최고의 목적이 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말을 하는데.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한다면 그럼 뭐 말하는 그 자체가 뭐가 그리 좋은 거가 되겠습니까? 왜 주신 거예요 도대체? 뭐 서로 교통하고 뭐 다 좋아요. 그러나 최고의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볼 그 본문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보고. 65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러라. 이 세례 요한의 할례를 받으며 그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지을 때 일어난 그 사건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져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퍼지고 제일 먼저 그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두려워합니다. 왜?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들은 말을 마음에 둡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의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좀 다른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먼저 나이가 많은 여자가 지금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도저히 세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아이 낳을 기간이 훨씬 넘은 지금 나이가 많은 분이 아이를 낳는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보통 아이 이름 지어줄 때와 다른 것이 지금 알게 됩니다. 뭐가 다르구나 이게. 그리고 세 번째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스가랴가 받는 그 심판이 이제 끝이 나는. 그래서 이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아기가 장차 어찌 될꼬?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지금 이런 말이죠. 그리고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사건을 끝내면서 마지막에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러라.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한다. 즉 하나님의 손 얘기가 구약에서 많이 쓰여지는 표현으로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워짐을 여기서 말합니다. 한 군데 예를 들면 이사야서 66장 14절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다하리라. 여기 여호와의 손이 나오는데 이제 그 백성들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사건을 통해 뭘 배우는 거냐? 즉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도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시는 그 백성들의 구원의 현실을 저희가 여기서 봅니다. 아기가 태어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즉, 아기가 태어남으로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신 같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부끄러움, 즉, 죄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없애주는 그런 모습이죠. 두 번째로, 이 아이의 태어남을 이제 믿음으로 받는 스가랴의 그 심판이 끝나는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었던 그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백성들을 그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지금 왜 요한을 보게 되면 요한이 말하는 거나 요한의 삶을 보게 되면 그걸 통해 예수님을 보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게 디자인입니다. 앞으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되는데 볼 때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마리아의 찬양 내용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현실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부끄러움과 심판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죠.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구약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이제 구약적 질서에서 떠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구약적 질서라는 것, 물론 율법을 따라서 하는 거지만, 그리고 그 수많은 법을 자기네가 만들어갖고 그 율법 수준에서 지켜오는데 결국 예수님 없이 뭡니까? 다 세상법입니다. 거기서부터 떠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짓는 내용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옛 질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옛 질서를 따랐으라면 세례 요한의 이름을 그들의 옛 질서에 의해 스가랴야 이렇게 지었으면 그러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새 계시를 거절하고 안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계시를 지금 주는데 신약을 주는데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계속 구약대로 하겠다. 나는 계속 세상 방법대로 하겠다. 이런 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우리는 쓱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새 계시를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약만 붙잡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즉 세상 붙잡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계시를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스가랴에서 천사가 와서 이제 너 아이를 낳을 텐데 이 아이를 세례요한이라. 이제 마리아한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이게 새 계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인데 이걸 안 받느냐 받느냐. 그게 지금 구약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반응 두 가지. 즉 예수님을 받느냐 안 받느냐. 지금 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새 계시를 안 받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거절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새 계시를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들은 구약의 최고 수준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만 바란다고 그렇게 사신 사람들인데 그래서 율법을 그 주장하면서 그 율법을 제대로 완전하게 지키지도 못하는 수준에서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는 지킨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 율법만 주장하면 결국은 지옥입니다. 죽는 겁니다. 새 계시는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 은혜를 안 받아들이면 이제 죽는 거예요, 영원히. 안 믿어요. 그 안 믿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옛것을 붙잡는 거예요. 옛것을 놓질 않아요. 그걸 붙잡고 그게 절대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방법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런 것도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뭐 요즘은 다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딱 세상 붙잡고 놓질 않는 겁니다. 이제 그 세상을 놓고 새로운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뒤집어진 현실을 그걸 깨닫고 이제 새로운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싫어요. 왜? 세상이 좋으니까. 제가 목이 진짜 아프도록 떠들어 봤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세상 절대 놓지 않습니다. 아, 제가 뭐 큰 소리만 쳐서 놀 것 같으면 아, 목이 진짜 쳐갖고 벙어리가 되는 한이 있어도 소리를 지르겠죠.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엘리사벳과 이 스가랴는 구약을 대표하는 진정한 구약 백성들이죠. 왜? 은혜를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않은 구약 백성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목격하고는 기껏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이 여기더라. 어, 이거 참 이상하네. 이건 뭐야?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새 계시를 받고 믿으면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즉 그 율법의 참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복음을 받고 믿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즉 율법을 올바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 율법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새 계시를 듣고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올바른 믿음이 아니게 소유한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한 새 계시를 듣고는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율법을 지금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반응이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는 아닙니다.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즉 우리들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살고 정말 세상밖에 모르고 살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구나 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반대인 경우는 참 복음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짜 복음으로 만들어서 결국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세상 성공을 위한 복음, 가짜 복음, 이걸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여러분과 저의 목적은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되보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닙니다. 뭐 몇 명이나 이 진리를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제가 이 진리 전하라고 지금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음성은 율법의 참 음성입니다. 율법이 예수님 복음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율법만으로는 안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참 율법은 압니다.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스가랴가 다음 주일에 우리가 볼 내용 68절에서 79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복음 1장 17절 하반부에 주 앞에 즉 그 천사가 이제 그 아버지에게 주 앞에 가서 네 아들이 나오는데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줄여서 말하면 주 앞에 주님 앞에 앞서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이 예수님을 화살표같이 가리키는 삶을 사는 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뭘 하든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게 된다 이 말이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보겠는데요.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태어난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가 태어난 게 뭐 50년 전, 60년 전 될지 몰라도 어떤 사람이 되려고 태어난 거예요, 정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려고 태어났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지금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이에요. 말을 해도 그 말 자체가 화살표가 돼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이 화살표가 돼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그러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1장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이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태어나시기도 세례 요한 뒤고 목회를 시작하시기도 세례 요한 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앞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세례 요한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확실히 알고 그리하여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확실히 아는 자입니다. 자신의 삶의 내용, 그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찾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화살표 같이 가리키라 부름을 받아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지금 증거한 거 아닙니까? 엄마 뱃속서부터 왜 자기가 어떤 인간인가를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왜 태어난 겁니까? 뭐 하려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자기의 삶을 들러리려의 삶으로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신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의 기쁨은 바로 그 신랑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 신랑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 자신의 삶은 들러리의 삶으로서 신랑을 빛내는 것이라는 것이 자기의 목적인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나고 무슨 목적이 있는 겁니까? 뭐 하려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그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나는 그분을 위해 망해야 된다. 지금 너무나 뚜렷하게 알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뭐 여러분이 뭐 나가서 걸어 다니시면서 뭐 쿠킹을 하시면서 뭔가 좀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삶에 늦게나마 좀 그런 걸 좀 많이 좀 이렇게 마련해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도대체 뭐야? 난 뭐야? 왜 사는 거야 도대체? 뭘 위해? 뭘 하려고 태어난 거야 도대체? 그저 그냥 돈 벌어갖고 먹고 뭐 이런 거야? 그 세상에서 부러움 좀 받고 뭐 세상에서 와 쟤는 뭐 하고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목적이 세례 요한의 목적과 뭐 그렇게 크게 다르겠습니까? 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거냐? 자세히 말하면 제가 한번 그 생각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자세하게 좀 해볼까 했는데 아 뭐 너무 많아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계획은 내가 왜 태어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대단합니다. 아, 뭐 세상에서 뭐 포부가 크고, 뭐 세상에서 뭐 엄청난 진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정말. 나와서 나하고 한번 비교해보라 그래요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태어났는데. 가소로워요 정말. 지금 우리가 기죽어서 이 세상에서 뭐 좀 못 가졌다고 좀 뭐가 없다고 기죽어야 될 판입니까 지금? 적어도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키우지 말자고요.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야지. 부모가 없어갖고 질질매니까 애들도 배워갖고 뭐 없으면 안 되는 걸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뭘 가져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게 만드냐고요. 없어도 돼. 예수님, 그분을 소유했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태어난 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나의 태어난 이유요 목적입니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이유요 목적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는 모든 것의 동기와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통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밖에서 뭐 자기가 이걸 하는 이유고 뭐 이걸 하는 동기고 뭐 이거 하는 목적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뭐 놀라서 뭐 그런 내용을 책으로 써놓으면 뭐 몇백만 개 팔려갖고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명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저는 예수님 덕택에 그런 인간보다 더 엄청난 목적을 갖고 삽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아, 좋아요. 나이 먹어가면서 이런 배짱만 생기니까. 진짜 우습고 가소롭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너무 한심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대단한 걸로 착각들 하고 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들러리로서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분을 빛내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빛내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세례요한 목이 잘려 죽지만 목이 잘려 쟁반에 올려져 갖고 죽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세례요한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은 모습도 또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최대한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모르겠어요. 세상에 보면 쟤는 이제 태어나서 사막에서 그냥 얼마나 힘든 삶을 살다가 고생하다가 감옥에 잡혀서 모가지 잘려서 죽을 건데 뭐 왜 태어나냐. 그렇게 될 거면 그 태어나면 뭐하냐. 그러나 이게 보통 태어남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거 마치죠. 지금까지 잘 몰랐다고 해도,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알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오늘 태어났다, 내가.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됐고,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이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면,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됐고,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더 이상 딴 것에 뭐 그냥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건, 장사를 하고 있건, 회사에서 하고 있건, 그걸 통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게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 그래서 태어났다는 거.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엄청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들 진리를 알면 여러분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 정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그 용기를 이렇게 북돋아라고 말합니까? 그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진리를 말하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을 모티베이션 시키려고 무슨 모티베이션 스피치도 아닙니다. 그냥 진리를 얘기하는데 모티베이션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서야 뭐 억지로 몰입을 시키고 그래야 진짜 그런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그런 사람이 하죠. 나와서. 목사는 다릅니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몰입이 되죠. 당연히. 의미가 엄청나거든요. 기쁘게 사세요,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진짜. 기쁘게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함을 보며, 야, 이렇게 기독교인의 탄생이라는 것이 엄청난 삶을 살려고 태어나는 거구나. 결국 엄청난 일을 하려고 이제 존재하는 거구나.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